깊어가는 가을, 청고마비의 계절. 왠지 클래식이 끌립니다.
전 바람이 싸늘해질 때면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끌립니다. 천고마비. 가을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고 하는데 말이 아니라 제 살이 찌네요.
하지만 오전 10시만큼은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클래식도 뜨끈한 찌개 소리도 아닌 이 소리 하나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이 소리요. 활기찬 여우차이나 시그널 소리 큐! 안녕하세요. EBS FM 네오차이나 DJ 박순
DJ 이승혜입니다. 니하오.
요즘 단풍 시즌이잖아요. 주말에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단풍 구경 정말 좋죠?
단풍 구경 떠나는 차 안에서 들으면 딱 좋은 프로가 또 니하오차이나잖아요.
그럼요.
오늘도 알찬 소식, 여행 이야기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페퍼톤스가 정말 저렴하게 여행을 갔네요.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공원여행.
따제 따제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차이나.
중국에선 요즘 뭐가 제일 핫할까, 뭐가 제일 이슈일까 궁금하시다면요.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 없이 매주 토요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통신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먼저 상하이 통신원 연결해 볼까요? 알파고 통신원 최진영 씨.
알파고가 틀려지니 중국 소식 어디까지 들어봤수? 중국 상하이 통신원 최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지 좀 들려주세요.
두 분, 요즘 따로 시간 내서 배우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요리 간간히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필라테스를, 네. 시작하려고요. 네.
아, 시작하려고?
네네네.
잘 어울려요, 이수 씨.
네, 필라테스, 네.
네, 저도 요즘 다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할까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집중도 안 되고 쉽게 까먹는데요. 이런 저를 부끄럽게 하는 중국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천진에 사는 72세 이빈 할아버지는요, 오늘도 대학교 식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니,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신다고요? 뭐 그러면 늦깎이 대학생이신가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빈 할아버지는요,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교 식당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 할아버지의 스케줄을 알려드릴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10km를 걸어서 사오젠 신원에 도착하면 거기에 725번 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타고 7시에 허베이 대학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이빈 할아버지 집과 가장 가까운 대학교입니다.
와,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그렇죠? 걸려서 남짓해서 대학교에 도착을 한다라는 건데, 대학생도 아닌 이 할아버지께서 그곳까지 왜 공부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요, 65세 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현대식 자동화 재배에 대해서 몰라서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식 농사를 배우기 위해 책을 한 권 사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책에 고등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가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초등수학부터 배우기 시작해 고등수학까지 공부해야겠다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런데 모르는 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주변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르쳐줄 대학생들이 있는 학교 식당에 오신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신 씨?
그렇죠. 정말 귀감이 되는 할아버지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는요. 어떤 이런 열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학생들도 할아버지의 사정을 알고요. 할아버지가 궁금해하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빈 할아버지, 공부 열심히 하셔서 농사계 에디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저도 중국 공부 시작해야 되겠어요. 네.
이미 시작했고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럼요. 요즘은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아주 네네네. 잘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다음 소식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슈가 된 상품이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이슈가 된 상품이라
뭐가 있을까?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워낙에 다양한 물건을 파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운석인데요. 지난 중추절 밤에 중국 남부 윈난성에 대형 운석이 떨어져서 엄청난 규모의 폭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이후 얼마 뒤에요. 중국의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추절 때 떨어진 운석을 판다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야, 운석이면 이거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비쌀 것 같은데 얼마예요?
판매가는요, 1만 위엔 약 172만 원부터요. 최대 3만 위엔 516만 원에 이르는데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69만 원이니까 상당히 고가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비싸죠.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개도 아니고 또 운석 판매 글이 계속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역시 초기 조식은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많이 발견될 일이 없을 거라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운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가짜였습니다. 사실 윈난성 샹그릴라시는요. 사건이 발생한 후 운석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운석의 잔해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짜 운석 판매가 급증하자 샹그릴라 시정부는요. 아직 운석 파편을 찾지 못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이라고 공고를 올리고 부랴부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가짜 운석을 파는 사람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도 중국 정부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알파고 통신원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짜이치엔.
짜이치엔.
짜이치엔. 네, 이번엔 홍콩 연결해봐야죠.
홍콩 통신원 우리 홍차 김윤선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차 김윤선입니다.
네, 이번 주 중국과 홍콩에선 어떤 뉴스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지 궁금한데요. 좀 전해주세요.
네, 그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핫 뉴스들을 5개 모아봤는데요. 먼저 베이징에서는 도시 서쪽에서 북쪽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600km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도로는 환경보호뿐 아니라 그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해결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의 한 연구팀이 바닷물에도 자랄 수 있는 벼를 개발했는데요. 이 새로운 품종으로 쌀 생산량을 20%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바닷물에서도 정말 벼가 자랄 수 있나요? 이거 진짜 획기적인데. 그럼 네. 진짜 획기적이에요.
그러면 남태평양 이런 데서 변동해도 되겠다.
야, 그러니까 이거 네. 대단히 이걸 발명했다 하면 정말, 그죠? 아, 그럼 또 어떤 소식들이 네. 한 주간 중국에서 이슈였나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테고요. 네네. 또 다른 소식은 네, 중국의 최고 부자 2,130명의 총 자산이 세계 경제 규모 5위인 영국의 국내 총 생산과 맞먹는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국에서는 정책으로 빈곤 퇴치를 외치고 있지만 점점 더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
야, 네.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데요. 이게 네. 말도 안 나와 정말.
네. 네, 홍콩 소식도 또 있죠.
네, 그 홍콩 소식은 그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따르면 홍콩의 대학 졸업 근로자의 소득이 그 고교 졸업자에 비해 80%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오래된 시사 잡지 두 개가 창간한 지 40년 만에 폐간을 결정했는데요. 이 월간 잡지들은 중국 정부의 정치 내막을 파헤치고 그 공산당의 권력 투쟁을 수시로 보도하기도 해서 중국에서는 판매 금지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그 다섯 가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좀 더 알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지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의 네. 관심사가 지금 어디로 쏠려 있는지. 그 벼 소식 있잖아요. 그 네. 뭐 예전 뉴스에서 농지에 바닷물이 섞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바람에 추수를 바로 앞둔 벼가 말라 죽었다. 뭐 이런 소식을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네. 바닷물로 벼를 재배한다.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국에서 성공이 되어서 이 화제가 된 소식인데요. 그 왜 밥상에 아무리 그 12첩 반상이 차려져 있어도 그 정작 밥이 맛없으면 차림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럼요.
예, 굉장히 예, 그만큼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 그 좋은 땅에서 자란 그 쌀을 그 사람들이 고르고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의 농업 과학자들과 농부가 그 새로운 품종의 쌀을 개발했는데요. 이 쌀은 그 염분에 강한 품종으로 그 바닷물로 재배가 가능해서 그 바닷가 인근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생각이 좀 특이한 게 어떻게 바닷물로 벼를 키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식량 대책을 위해 70년대부터 벼 품종 개발을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그 워낙 중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그 중국 황해의 해안선 면적이 그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크기가 에티오피아 전체 면적과 같더라고요. 조금 뭐 모자라지만 그 해안선의 땅 10%만 사용해도 전체 쌀 생산량을 20%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와 농부들은 이 땅만 잘 활용하면 그 벼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염분에 강한 벼 품종 개발에 집중을 했고 그 최근 재배와 수확의 성공에 그 바닷물로 키운 쌀을 그 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그 바닷물과 민물을 섞어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년 내에 그 순수 바닷물로 재배한 쌀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밥이 좀 짜고 그런 거 아닌가?
왠지 그런 느낌. 네, 간이 따로 필요 없는.
걱정이 돼요. 네. 네,
저도 걱정을 했는데 먹어본 그 사람의 기사는 네. 아주 맛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소식 중에 그 홍콩 근로자 소득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 얼마 전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홍콩의 대학교 졸업자의 평균 소득이 그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80%나 높다고 나왔어요. 그 평균적으로 48% 소득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 홍콩은 대졸자와 고졸자의 소득 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참고로 미국은 60%, 그 독일과 일본은 52%, 한국은 45%로 나왔고요. 그 유럽 연합과 호주는 39% 정도 소득 차이를 보였습니다.
평균 소득 차이가 80%면은 이건 정말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러면 홍콩에서는 무조건 나 대학 갈 거야 해서 진학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해요. 제가 있어보면 교육열이 굉장한데요. 그 홍콩은 4년제 대학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4년제 대학이 8개밖에 안 되고요. 그 홍콩 내 대학 진학률이 20%로 낮은 편이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그런데 취업률은 90%를 넘는다고 해요. 그 대학을 나오게 되면 이런 연구 결과처럼 소득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니까 더욱더 대학 입시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뉴스를 접하니까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소득을 위해 공부하지 않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학창 시절에 그 과기대를 가고 싶었어요.
네네.
네, 과자 기술 전문대.
네. 네.
아니 굉장히 진지해서 정말 과학기술대 네. 가고 싶은 줄 알았어요.
과자기술 전문대.
뭐라고 하셨죠?
과자기술 전문대를 네. 가고 싶어요.
네. 지금 홍콩 좀 한 발 늦죠? 이렇게 들리는 게.
네, 네 조금 늦지만 너무 재밌네요. 지금은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우리 홍차통신원 네. 오늘 소식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소식 들었으니까 이제 중국 여행 떠나봐야죠.
아유 그럼 떠나면 되죠 뭐. 저희와 함께 가세요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전명윤 작가님과 귀로 듣는 중국 여행 시작할게요. 사화연이 부릅니다. Let it be.
우리가 몰랐던 차이나는 세상이 열린다.
전명윤의 신서유기.
신시여우지.
오늘도 이분과 재미있는 중국 여행 떠나봐야죠. 네, 여행 작가 우리 전명윤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에 어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10월 한 21일이니까. 네.
뭐 쌀쌀하죠 이제.
네. 아, 요때쯤에 딱 상하이 가면 좋다고 지난주에 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더 늦기 전에.
뜨끈뜨끈한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네. 그래서 풀어야죠. 바로 이제 오늘 먹거리 얘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계속해서 상하이 여행 떠나볼 건데요. 아,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맛, 맛보기. 그렇죠. 먹거리 네.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뭐 이제 일단은 또 먹는 걸로 한번 쫙 깔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좀 밥상이 좀 커요.
예. 아, 정말요? 예. 기대할게요.
여기서 잠깐 우리 책 선물 좀 안내해 드리고 오늘의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H 코리아에서 나온 우리 전명훈 작가님의 책이죠. 상하이 100배 즐기기. 이 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요. 말머리에 상하이라고 쓰셔서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휴대전화 샵 10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반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전명윤 작가님의 책 선물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중국 요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하이 요리였어요.
그렇죠.
네,
뭐 벌써 이미 한 세 번 하는데 전통적으로 중국 요리는 이제 뭐 원래는 산동, 강남, 쓰촨 광둥 이렇게 나누는데
네.
산둥을 베이징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강남을 상하이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뭐 상하이가 있는 이제 강남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 주요 곡창이다 보니까 일단 먹을 게 많죠. 그러니까 민물고기도 있고 생선고기, 바닷고기도 있고
네.
육류도 있고 야채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가 전통적으로 발달했는데 기본적으로 요리의 스타일은 단짠이에요.
단짠.
요즘은 단짠이 좀 뜨는데
네.
옛날에는 한국 분들이 단짠 되게 싫어했거든요.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아, 달달하고 짠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베이징 요리는 짠이에요.
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사천 요리는 맵.
맵.
매운. 네. 네, 광둥 요리는 담백함.
담백.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광둥 요리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입에 맞죠 한국 사람 네. 입맛에는.
상하이 요리는 어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만능 양념처럼. 상하이 요리의 핵심 소스들이 있어요. 주로 어떻게 만드냐면은 설탕과 간장과 쌀술을 넣고서 졸여요. 그럼 단짠이 나올 수
단짠 나오네요.
단짠인데 그 단짠이 술 향기가 좀 배어 있는 단짠이어서 요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살짝 있죠.
갑자기 간장 떡볶이 생각나요. 간장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술을 때 청주를 넣는데
네.
청주는 사실 그게 향이 있는 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를 비린내를 잡아주거나
비린내 잡는 거.
예, 그런데 그 이제 상하이 요리에 들어가는 샤오싱주라고 하는 이제 쌀술 같은 경우는 특유의 약간 탄닌향 같은 향이 나요. 그러니까 와인의 약간 떫은 맛 같은 맛이 살짝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이 좀 배어 있는데 이게 좀 사람에 따라 거슬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송주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예. 저는 그 술 되게 좋아하는데.
아, 예. 네.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송주. 예. 상하이 요리집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그 대표적인 아까 말씀하신 단짠. 달고 예. 짭짤한 상하이 요리.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상하이 요리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홍샤오로우, 홍소육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동파육하고 거의 비슷한데 동파육보다는 큰 연회용 요리예요. 그러니까 동파육이 개인 식기에 삼겹살을 덩어리로 자른다라면은 이거는 약간 삼겹살을 편을 내 가지고서 접시에 내오는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식 삼겹살 찜이죠.
삼겹살 찜이요?
예예. 예.
삼겹살 굽는 게 아니라.
예. 간장에 푹 조린.
조린.
그러니까 달고 짭짤한. 돼지고기 기름기가 싹 배어나는 찜인 거죠.
이게 식사 대용인가요? 아니면 뭐 술안주용인가요?
주로 반찬으로 많이 먹어요.
반찬으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하나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 요리들이 일단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요리는 사실 야채 요리보다 싼 경우도 있고
돼지고기가 비슷해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소고기를 최고로 치지만
네.
중국은 돼지고기를 최고로 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돼지고기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소는 아무래도 농경 때문에
네.
사실 과거에는 소를 못 잡아 먹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귀에 있죠.
예예예. 예, 예.
네. 소가 한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그쵸.
소를 팔아서 대학을
가족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고기들이 이제 약간 우리가 먹는 이제 좋은 소의 품종보다는 물소가 좀 바뀐. 약간 질긴 분들이 많아가지고 소고기를 기본적으로 좀 쳐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네.
중국은 지금도 자기 국산 소고기보다 미국산 소고기나 호주산 소고기를 더 고급으로 쳐요.
맞습니다.
식당 가도 미국산 소고기가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랑. 중국에서 요리에 들어가는 육자는 전부 돼지고기를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냥 네. 아무 의미 없이 고기 육자 쓰면은 돼지고기예요.
네.
그렇군요.
소고기는 우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이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식사를 할 때 그 밥을 먹네 우리나라처럼 쌀밥.
그게 조금 다른데 쌀밥을 먹긴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음식을 깔아놓고 밥을 같이 먹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요리를 먹은 다음에 이렇게 밥을 주식이라기보다는 입가심으로 먹어요.
맨 뒤에.
예. 네. 맨 뒤에 볶음밥을 먹거나 맨밥을 그냥 이제 남은 반찬과 같이 먹고 일단 처음에는 다 요리를 즐기는 식으로 요리를 진행을 해요.
요리가 순서대로 먹고
그렇죠. 마지막에 밥을 먹는
밥을
거죠.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식 코스 시키면은 이제
맞아요.
요리 먼저 먹은 다음에
네.
맨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짜장면이랑 짬뽕이 그러잖아요.
네. 마지막에 짜장면 드시겠어요?
네. 중국은
짬뽕
이제
먹겠어요?
뭐 네. 탕면 드실래요? 밥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먹는다.
아니요.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밥이랑 우리랑 비슷하게 먹어요.
네, 네, 네.
근데 연회 개념, 요리 네. 개념으로 가면은 밥을 나중에 먹는 거.
밥을 나중에 먹는다. 네.
좀 상해 요리를 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네. 아까 홍샤오로 조금 얘기를 더 해보면은 네. 일단 그 뭐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동파육하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조금 더 그 슬라이드 해서 먹는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근사해 보이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동파육은 그 송주의 향?
네.
이 좀 덜 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맛이 훨씬 단순해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좀 맞는 거고요. 홍소육 같은 경우, 홍샤오로 같은 경우는 그 술에서 나는 탄닌 향이랑 몇 가지 향 때문에 거슬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입에 넣으면 어떤가요? 쫄깃쫄깃한 아니면 좀 샥 녹는 편인가요?
젤리화돼 있죠.
아우, 배고프다.
네. 네.
젤리라고요?
중국은 모든 걸 갖다 푹 익혀가지고서 네. 입에 딱 들어가면 그걸 녹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다 돼지도 이제 기름을 우리나라처럼 제거하지 않고 기름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먹나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기름 일단 사르르 녹으면서 그 다음에 고기가 닿죠.
찜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볶음 아니면 찜인데 네. 상하 요리 같은 경우는 좀 찜이 많죠.
찜이
다른
더 많아요.
지역에 비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상해 요리 하면 일단은 홍샤오로를 한번 무조건 시킨다.
네.
필수다.
네.
요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38위안? 그럼 5천 원, 6천 원 정도.
상하이 가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음식 물가보다 좀 싼가요?
숙박료는 한국보다 비싸고요.
비싸요.
왜냐하면 숙박료가 한국은 이제 그 광범위하게 전국에 깔린 모텔들이 있어서
네.
숙박료를 좀 낮춰주잖아요.
네, 평균치를.
네, 네, 네. 상하이는 좀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호텔 위주로.
예, 저 2성짜리 빈관들도 막 5, 6만 원 줘야 되니까
네.
한국보다 비싸다.
네.
비싸다. 근데 음식 가격은?
음식 가격은 먹기 따라 다른데
네.
일반적으로 만 원을 가지고 먹는다라고 하면은 상하이 쪽이 훨씬 풍부해요.
풍부해요.
근데 3천 원을 가지고 먹는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더 풍부할 수도 있어요.
만 원 기준으로 해서.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중국 그 상해 갔으면 이건 한번 체험해 볼 만하다 하는 그런 체험 요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거지닭.
거지닭이요?
거지닭.
예. 거지닭이면 삐쩍 말랐나요?
그러니까
너덜너덜?
중국에서 나오는 이게 음식의 유래는 대부분 사실 이제 막 백과사전도 보면 그렇다고 써놓는데 대부분 만든 얘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국에서는 거짓이야라고 표현을 하고요. 중국 분들 기준으로는 스토리텔링이죠.
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투루판이라고 투루판이 어디냐면 손오공에 나오는 화염산이 있는데요.
네네.
우마왕 있고 그러니까 되게 더운 데거든요.
중국에서는 어디에 위치가 거기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니까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끝에 저쪽 네. 인도 쪽.
거기까지는 안 가고
네.
중앙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네. 네. 와 요리 이름이 화염설산인 거예요.
화염설산
죽이잖아요.
정말 진짜
화염산에
죽인다.
설산이 딱 있는.
에이.
뜨끈뜨끈한 위에 어떤 뭐 진짜 팥빙수 올려준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와 어떻게 요리 이름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딱 시켰어요. 토마토를 싹 슬라이스 한 다음에 설탕을 샥 뿌려줬더라고요. 그리고 48위안을 받았어요. 15년 전에.
맛있는 있겠다.
그 분노. 아니 집에서 먹잖아요 그런 거는.
토마토에다가 그다음에 설탕을
뿌려줬죠. 그러니까 빨간 화염산 설산 눈이죠 설탕.
그럴듯한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의 스토리텔링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고요. 우리나라는
네.
당면을 곱게 잘 삶아서
네.
온갖 야채를 다 따로 볶고 버섯도 볶고 고기도 볶아가지고서 조심스럽게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만드는 훌륭한 요리가 있는데 이름이 잡채예요 그냥.
잡채.
맞아요.
네, 우리는 요리 이름을 만드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잡다하게 네. 이렇게 채소를
그러니까요.
잡동시켜서
만약에 중국에서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요리 이름이
뭐라고
됐겠죠.
뭐라고 이름 아마. 줬을까? 그걸 줬으면
우리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잡채를
다양한 것들
일단 크리스탈 루들이니까 삥미엔.
삥미엔.
그다음에
잡채 다양
팔보 삥미엔. 어때요?
팔보 삥미엔. 네.
뭐 그런 면이 됐겠죠.
잡채가
8가지 보배로운 음식이 들어있는
빠바오, 네. 빙면 네,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소박하죠.
잡채.
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서민적인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자오화지 같은 경우도 공식 스토리니래요. 황제가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거기서 혼자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제 수라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노숙을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지들이 고기를 닭고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있었더니 거지들이 야 너도 그지냐 이러면서 줬대요. 근데 먹더니 되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닭고기를 진흙에 싸요. 아 닭고기를 일단 닭을 껍질을 다 벗긴 상태에서 연잎에 싸가지고서 연잎을 진흙에 굴려요. 그다음에 불 속에 집어 넣어요. 그러면은 이 진흙이 딱딱하게 도자기화 될 거 아니에요. 불 속에서. 네. 그러면서 닭은 그 안에서 이제 기름이 빠지는 거죠. 그 기름을 진흙이 다 흡수하는 거죠.
너무 멋있겠다.
그리고 연잎향이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황토 오리구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걸 딱 먹으면은 일단 그 거대한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와요.
네.
그러면은 망치로 통통통 두드리면은 얘가 쨍쨍쨍 소리가 나요. 쨍쨍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천도 이상에서 구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유리 결정화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걸 망치로 탁 깨요. 그럼 이제 연잎에 싼 닭을 꺼내가지고서 풀어서 먹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겠다.
근데 네. 이 닭의 이름은 거지닭인 거죠, 이름은.
거지닭이야?
예. 네.
와, 이름이 좀 그런데.
네, 이름은 그런데 네. 한 번쯤 먹어볼 만한.
네.
이건 조금 비싸서 한 2만 원은 줘야 먹습니다.
1인당 2만 원?
그러니까 한 마리에.
공정 과정이 기니까.
한 마리에 그렇죠. 2만 원이면 우리나라 치킨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중국 요리치고는 네, 비싸다.
꽤 비싼 편이죠.
그리고 또 상하이에 또 음식이 뭐 있을까요? 또
일단은 뭐 제일 유명한 건 샤오롱바오죠.
그
우리가 먹는 소룡포라고 하는 육즙이 가득 든 만두죠.
딤섬.
예, 네, 딤섬 중에 하나인데 상하이식 네. 딤섬이죠.
안에 그 혹시 그 새우가 들어 있는
그거는 이제 홍콩식이고.
홍콩식이고.
샤오롱바오 네.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돼지고기 소를 주로 넣는데.
항상 우리 입 디는 거.
예. 네, 그 육즙이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육즙을 정말로 이게 무슨 고기 삶은 육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작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고요. 그 젤라틴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돼지고기 껍데기나 혹은 이제 돼지고기를 푹 끓이면 기름이 뜨잖아요. 이게 젤라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하고 고기 솔 넣고 덩어리 된 그 고형의 젤라틴을 같이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찌면은 젤라틴이 녹으면서 액체화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좀 처음에 한국 언론들이 홍보를 잘못해가지고서 마치 고기에서 나온 육즙인 양. 아니 고기 이만큼 넣는데 거기서 또 육즙이 그만큼 나와요. 말이 안 되지.
오, 그런 거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육즙이 아니다.
난 처음 알았어.
네. 팩트예요 이게.
고기에서 나온 육즙이 절대 아니다.
아니다.
네. 우리는 그걸 또 소중하게 톡 터트려가지고 그걸 그렇죠. 소중하게 마셔요.
요즘은 고급화가 돼서 원래는 돼지고기 소만 넣는데
네.
지금 이제 게살을 넣죠. 상하이도 게가 유명하다 보니까. 네. 게살 1, 돼지고기 9 정도만 돼도 게살의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게살 맛이 느껴지고요. 정말 내가 돈을 한번 있는 대로 써보겠다. 그럼 100% 게살로 만든 사롱바오도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거는 너무 진해요. 머리 아파요. 너무 진해서.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게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샤오롱바오로 가장 유명한 집 중에 하나가 그 타이완에 본점을 둔 딘타이펑이잖아요. 네. 이 집 같은 경우는 아예 더 고급화 시켜가지고 트러플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별짓을 다 해요. 송이버섯도 넣고. 그러니까 샤오롱바오는 되게 고급화가 많이 됐죠.
예, 네. 여러 가지 모습을 띈다라는 거.
예,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소롱포라고
소롱포.
그러죠.
네. 너무 진짜. 배고파요.
아니 왜 우리 이렇게 여행 얘기할 때마다 네. 배가 고픈 거지?
안 되겠어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되겠어요. 오렌지 카라멜이 부릅니다. 상하이 로맨스. 여러분은 지금 EBS FM 니아우 차이나 여행 작가 전명윤 씨와 상하이 식도락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하이 음식 두 가지 얘기했어요.
네.
꼭 필수로 먹어야 되는 게 홍샤오로, 그죠? 그 샤오롱파오하고 얘기해봤는데요. 그럼 10월 1일, 지금 딱 제철인 요리가 또 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상하이 요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게. 따자쉐가 있습니다.
게가 옆으로 다니는 게죠?
네, 크랍이죠. 도그크랍.
네. 네. 이게 상하이가 이게 바닷가 근처라 지금 게가 좀 약간 이쪽에 어떤 별미가 된 건가요?
일단은 상하이 게는 민물게인 참게예요.
참게예요?
네, 우리나라로 지금 하는 참게죠.
네.
털게라고도 하는데 찌개발 쪽에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네.
털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참게를 매운탕으로밖에 거의 안 먹죠.
그렇죠.
네,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이 되면 상하이 이 그 털개들이 알을 배거든요. 이때 먹는 게를 최고라고 치고요. 실제로 이때 다자세를 먹어보면은 이후부터는 꽃게가 게로 안 보여요. 정말 맛있어요.
어떤 맛일까?
아, 너무 배고프다.
일단 뭐 사실 뭐 참게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이 알이 있는 게는 좀 써요. 사실 개인적으로.
아, 장 때문에.
네. 네. 근데 어때요 여기는?
일단은 그 상하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소 한 마리는 몰래 잡아먹을 수 있어도 개 한 마리 몰래 잡아먹지 못한다. 처음에
어떤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를 찜은 정말 냄새가 진하게 나요.
그러니까
운동내 다 퍼져요. 네. 쪄보시면 아는데 참고로 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은 2006년에 처음 상하이 책을 했는데 이게 사실 자비 취재잖아요. 취재 다 제 돈으로 하거든요. 사 먹는 것도.
네.
근데 이때만 해도 너무 이제 그 상하이 개식당에서 상하이 개를 돈 주고 인당 한 5, 6만 원, 10만 원씩 주고 먹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까르풀 갔더니 개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사다가 집에서 한번 쪄봤어요.
대형마트에.
네, 대형마트에서 네네네. 이제 좀 적급품이죠.
온 골목에.
네.
집에 쪘는데 아, 이 속담이 이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온 동네 다 나더라고요 냄새가. 그래서 아, 개가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라고 하고 독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처음 2년간 팔린 제 책은 이제 거기 있는 사진은 집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
불쌍하게.
이제 진짜 당당하게 사서 먹을 수 있지만
이제 좀 돈을 벌어서 예 네, 그렇죠.
아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비싸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트 요리를 주로 먹고요. 아 일단 이 개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은 이게 양청호라는 호수에서 자란 개를 상하이 사람들 최고로 쳐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는 어떤 개 키우냐면은 새우를 먹여서 키워요.
새우를 먹인다.
개가 설이 빵빵해 터지는 거죠. 그래야 알도 튼튼하게 배고. 그리고 원래 이제 개를 먹을 때는 9월까지는 이제 알을 안 배서 9월까지는 숙회를 먹어야 되고요. 10월이 되면 암캐를 먹어야 돼요.
그거 포인트네요. 그쵸?
네, 그렇죠. 9월에는 그래서 암캐값이 더 싸고 숙회값이 비싸고요. 10월이 되면 암캐값이 폭등을 하죠.
알이 빵빵한 암캐.
그렇죠. 그러니까 알이 어느 정도 많냐 하면요. 열빙어 아시죠?
네네.
치사모.
알죠. 좋아하죠.
네, 그거만큼 알이 많아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등딱지가 다 알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이 크랍, 그러니까 다자쉐 같은 경우는 살코기에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알만 먹는 거지.
알이 그렇게 좋나요?
예, 네, 그 황장이라고 그러죠. 샘노란 네. 장이 나오는데
네.
정말 진해요.
거기다가 밥 비벼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상하이 요리, 이제 상하이 개 같은 경우는 식당을 가면은 개 코스 요리를 에. 먹게 돼요.
고기 가격이 궁금해요. 그런 게.
가장 싼 게 388인데요.
네.
이건 정말 맛보기고요.
네.
한 588에서 888 정도는 줘야지 좀 먹을 수 있는.
얼마 정도 있어야 돼, 1인당?
그러면 뭐 588위 아니면 한 거의 돈 10만 원 가까이 되죠.
10만 원.
예, 예.
근데 10만 원 정도 뭐 한번 그 중국의 최고급 요리라고 하는 상하이 최고급 요리라고 하는 개 요리 한번.
그렇죠. 개만 먹는 게 아니라 개도 네. 쪄주지만은
네.
개 부산물로 만든 수많은 요리들이 모든 요리가 다 개로 나오거든요.
개로.
심지어 개살, 다리살까지 다 발려줘요.
옆에서.
예.
뭐
옆에서 발려주는 이유는
네. 네.
이제 또 그 다리살 빼돌린다고 쌈이 많이 나요 개집에서
서로
그래가지고
네.
개살 발려주는 거 다 보여주고.
아.
근데 정말 이제 또 그렇게 먹을 돈이 없다. 그럼 또 서민의 개 요리가 있죠.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살 샤오롱바오.
아.
그 다음에 개살 두부라고 있어요.
개살 두부.
예, 순두부인데 이제 두부 스튜인데 거기 개를 개살을 좀 넣고서 만든 거죠.
안 해. 이거 먹을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개살 두부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상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먹어야 돼요? 좀 이게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을 것 같은데 좀 예, 포인트 좀 몇 군데 찍어주세요.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상하이 분들이 많이 가는 데는 이제 왕보화 대주가라고
네.
한 200년 전통의 식당이죠.
거기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겠네요.
여기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일본 사람들.
예.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일본어는 할 줄 아는데 한국어는 못하는.
네.
그럼 또 한국 사람들은 괜히 삐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드시면 되고요.
네. 네. 왕보화 대주가.
그다음에 성룡행주가라고 이 집 같은 경우는 본점이 홍콩에 있어요.
홍콩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성룡행을 더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품질 관리 쪽에서는 성룡행이 좀 더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에서도 성룡행을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상하이 어떻게 시내에 있나요? 뭐
다 성룡행은 와이탄에서 도보 10분,
10분
왕보화 주간은 도보 15분,
15분. 네. 다 그 근처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쯤 가면요 어지간한 상하이 식당들은 다 개요리를 해요.
개요리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코스로 먹지 않고 그냥 개만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찐 개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그냥 단지 증해 정도 써가지고 네. 이제 개요리 팔거든요.
네.
그러면 한 200위안 정도면 개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200위안.
그렇게 드셔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걸 먹어보고서 일단 아 이거 정말 내 취향이다. 그럼 이제 코스로 넘어가는 거죠.
아, 이게 뭐 일단 계시라는 그 여성분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자들의 천국 상해입니다. 또 있나요? 추천해 주실 곳?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패스트푸드점 얘기를 하나 할까요?
네네네.
그 KF 땡 이라는 데서 그 원래 이제 승혜 씨도 중국 사셔서 아시겠지만 네. 아침에 요우티아오랑 또우장을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여행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 문제 때문에 노점에서 또우장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잠깐 또 설명드리면은 여우티아오가 이제 그 꽈배기처럼 생긴 거죠.
그렇죠.
조금, 그리고 또우장은
콩장, 콩국물이에요.
콩국물.
그걸 네. 아침으로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콩국물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네. 두유죠, 그러니까.
두유랑 꽈배기. 꽈배기를 먹는데 네. 보통 노점에서 안 먹고 네. 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그걸 판다.
그러니까 KF 땡에서는 이거를 이제 상품화 시켰어요.
중국식으로.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좀 안전하게 맞아요. 먹고 싶으신 네. 분들은 KF 땡을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요리 중에 하나가 상하이 스타일의 탕면이 있어요.
탕면.
그러니까 이제 탕면이죠, 말 그대로 국물 요리인데. 우리나라는 국수를 만들 때 육수를 진하게 뽑아내가지고서 여기에 면을 넣잖아요. 근데 상하이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일종의 일본식 소유라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양념 간장을 만든 다음에 이 간장을 물에 타가지고서 면을 부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입맛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한국 사람이 먹을 만한 면 중에 하나가 일단 황어면이라고 조기살이 들어가 있는 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기살이 들어가면 참 희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상하이에서는 이 조기가 나는 국민 생선이거든요. 저 조기살을 살짝 기름에 튀겨가지고서 고명으로 얹어 먹는 건데 조기살 잘 튀겨놓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또 상하이는 게의 동네 아닙니까. 게살이 들어간 면이 있어요. 게살면. 그건 정말 국물 시원하죠.
아, 나 그거 먹어야겠다.
아, 진짜 너무 지금 땡긴다. 그치?
이거는 추천하는 집은 네. 아랑면이라는 집인데 네. 제가 진짜 상하이에서 한 10년 정도 국수집을 찾아냈는데 네. 입에만 못 찾았어요. 정말 이 집은 딱 발견하자마자 유레카를 외쳤던.
이게 모든 정보가.
이름이 어디라고요?
아랑면.
아랑면.
아랑면이라고 프랑스 조개지 쪽에 있어요. 예. 그냥 그 동네 할아버지들만 먹는 데예요.
근데 찾아내신 거네요. 네. 책에도 있나요? 다 나와
책에
있나요?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또. 지금 제가 머릿속에 기억한 건 어쨌든 패스트푸드점에서 한번 그 중식의 아침 세트를 꼭 먹어봐라. 여우티아오하고 떠오지향 먹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게살면 네. 하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황어면.
황어면 한번 먹어봐.
몇 개 더 할까요?
아니요. 한 개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디저트나 아니면 음료 같은 것도 궁금해요.
맞아. 디저트 빠지면
안 돼. 여기 이 도시만의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도시만의 디저트는 이제 상하이도 떡 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하이, 항저우, 수저우 쪽에 다 떡이 있는데 입맛에 크게 맞진 않아요. 이게 어떠냐면은 한국은 떡을 만들 밑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떡은 밑간을 안 한 상태에서 고명 맛으로 먹거든요.
맹맹하나요?
근데 밑간을 하는 이 떡 자체의 맛이 네. 우리 입에 썩 맛있는 편은 아니에요.
맛있지 않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지금 상하이에서 상하이 사람들도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디저트는 이제 릴리안 에그타르트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를 먹죠. 물론 네. 상하이랑 역사랑 전혀 상관이 없죠.
아니 뭐 음료나 뭐 맛있는 건 뭐 없을까요?
맛있는 거는
차나 뭐 이런 종류?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타이완 요리 붐이에요.
타이완. 타이완은 좀 약간 이렇게 음료가 맛있던데.
쩐주나이 차 같은 거.
네.
저 이제
버블.
네, 버블티.
아. 네.
버블티 엄청 많이 먹고요. 요즘 생과일 주스 붐이고요.
지금 상하이가요?
네, 생과일 주스 붐이고.
아무래도 좀 덥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시원한 거밖에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베이징만 가더라도 이제 매실탕이 있어서 그러니까 썬마이탕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추천할 수 있는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상하이 전통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음료수는 별로 없고요.
네.
아, 이걸 추천할 수 있겠네요. 그 매뉴팍처화된 캔으로도 나와 있는데 왕라오지라고 하는 중국식 허브 냉차예요.
허브 냉차.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냐면은 코카콜라 판매량을 능가했어요.
아, 그 정도면 뭐 국민 음료네요.
네. 네. 근데 정말 중국 요리하고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식이 기름지다 보니까 콜라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중식 기름들이 입천장에 달라붙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쾌함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먹게 되는데.
맞아요. 네. 네.
눌러줘야 되잖아. 딱 네. 먹고 차로.
네. 왕라오지 같은 경우는 냉한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추천할 수 있고.
네.
근데 뭐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 지역은 녹차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저우에서 소개했던 용정차가 상하이에서도 일반적으로 먹는 차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차 가지고 요리도 만들거든요. 상하이는 대표적인 게 용정하인이라고 민물 새우를 그냥 녹차잎만 몇 개 넣고서 맑게 볶아요. 순간적으로 그 상태로 먹는 건데 되게 비싸요.
근데 비싸요? 그 차향이 녹아드나요?
차향이 은은하게 스며들어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민물새우라는 식재를 잘 모르는데 우리는 토화젓 같은 데만 쓰잖아요, 민물새우를.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민물새우를 양식해서 그냥 우리가 먹는 바다새우만 해요. 근데 질감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바다새우는 탱글탱글 쫀득쫀득 통통 튀잖아요.
네네.
민물새우는 부드러워요, 되게.
그게 많이 헤엄에 안 쳐서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입에서 되게 연해요.
입에서 녹겠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우의 탱탱한 질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새우야? 싶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푸석푸석한 건 아니고 그냥 부들부들.
연어.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연어 느낌 같아. 연어. 연어의 부드러움.
오히려 게살이 가까운.
연어에다가 네. 그거보다는. 계란 흰자 잘 요리하면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탈리아 요리에서.
그런 새우가 있어요.
예, 예.
진짜 한번 맛보고 싶다.
예. 근데 이거 한 400위안, 300위안 해요. 되게 비싸요.
차인데.
그러니까 차랑 새우죠.
아, 차랑 새우.
예, 새우 네. 차가 들어간 새우 볶음인데.
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요. 네. 여기서 내가 너 꼭 한번 먹어 봐라 하는 게 있다면. 지금 오늘 특이한 요리 굉장히 소개 많이 했거든요.
상하이 게를 먹어야죠.
상하이 게.
지금 가면 상하이 게는 무조건 1번이군요. 먹어야죠. 네. 그거는 카드 빚을 내서라도 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좋아요. 카드 들고 가죠, 뭐.
네. 한번 먹고 와라. 네. 자, 오늘 작가님과 함께 그 식도락 상하이 여행을 함께 했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알아가야 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명윤 작가님의 책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하우 차이나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원두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취업을 종합 비타민.
원료유기 건강한 다향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맛있는 중국어 JRC 중국어학원에서 어린이 교재.
건강한 두피를 위한 자연 친화적 홈케어 브랜드 더스칼라피에서 탈모 방지 샴푸.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니버셜 뮤직에서 중국 아티스트 앨범 세트.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손도 매거진에서 잡지.
유기농 착한 성분 이노랩에서 알로에 스킨 수딩젤을 드립니다.
줘요 줘요.
공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대학로 스카이 시어터에서 열리는 뮤지컬이죠.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티켓 준비했으니까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뉴 폴리틱스가 부르는 웨스트 앤드 키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니어 차이나 DJ 박희순
이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이요. 지하이요.